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할 것을 당부한 바울은 이제 보다 실제적인 전투를 행함에 있어서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무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방어와 공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이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만큼 성령께 의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자신의 로마의 감옥 속에서 복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들과 사정과 형편을 알고 싶어하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사랑받는 형제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보내서 걱정을 잠재우고 위로하기 위해 특별히 보낸다고 하는데 역시 영적인 사도의 상대를 위한 깊은 배려를 여기서도 봅니다. 옥중 서신들이 다 그렇지만 온 우주를 통일하려는 광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의 신비를 충분히 해설한 전체 내용이 깊이를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함께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어느 곳에 보내는 편지이든지 다르지 않게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축복하는 것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부탁입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거론한 것처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 충분한 무기를 준비하게 하였지만 그 병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 전술이나 전략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실질적인 지휘자로 모시기 위해 기도로 맡길 것을 당부합니다. 먼저는 에베소의 전체 성도들에게 그런 다음 누구보다도 전쟁의 일선에 서서 싸우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에 그랬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장소와 종류는 물론 기도의 자세와 제목까지도 포함하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도와 간구라 하는 두 가지의 단어는 먼저 뒤에 나온 간구, 데에시스, 원하다, 바라다, 간청하다, 탄원하다 이런 간구는 사람에게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도, 프로슈케, 프로스 하면 누구를 향하여 그런 전치사에다가 유코마이, 기도하다, 간청하다 이런 말인데 신약성경에 38번 쓰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만 사용되는 낱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종류를 두 가지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타나는 대로는 도고, 엔티쿠시스, 대담, 면접, 청원, 기도라는 주로 남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한 가지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는 내용은 다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용으로 볼 때 이 도고도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으로는 응답받는 기도의 장소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는 내용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물론 주님의 당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육신의 지혜로 구하는 것보다는 유다서 20절 말미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자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성령의 효력 있는 기도는 로마서에서 잘 가르친 바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항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역시 주님께서 친히 당부하셨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8절 하반절의 중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낱말이 있습니다. 깨어라는 겁니다. 아그립네오, 깨어있다, 깨어지키다 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다면 다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위한 것이고 여기서도 뒤에는 역시 항상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옥중서신인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같은 경계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했고 베드로 사도 역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깨어라든가 또는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결국 다른 말이 아니죠. 이 18절에 마지막에 붙여지는 기도의 당부 역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함으로써 앞에서 거론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도구와 같은 의미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의 기도에 신부된 교회이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동료 지체들을 위한 중보로 같은 믿음의 결속을 재림의 순간까지 지속해야만 하는 겁니다. 성도들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기도를 당부한 이방인의 대사도는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19절에 그랬죠. 이 기도의 요청 역시 자신의 신변과 관련한 안전이나 또는 감옥에서 노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시간 속에서든지 구원의 신비요 기도의 신비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미 지식이나 은사의 부족됨이 없이 이 구원의 복음의 신비를 꿰뚫고 있는 바울 자신임에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라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적절히 풀어 증거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요청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조차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에 했는데 이 일을 위하여는 당연히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였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사신이 되었다 프레스비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했는데 같은 표현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 상반절에 라고 해서 왕이 다른 나라에 보내는 대사를 의미하는 지위를 말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사가 묶여서 가는 대사가 있나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보내는 왕의 대사로서는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위임받은 천국의 대사임에도 죄수의 신분을 입고 쇠사슬에 매여 철옹성 같은 로마의 권력 안에 복음의 신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 마치 죄가 범람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이신 예수도께서 종의 형상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임무를 완성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같은 처지의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 요청과 고백은 오늘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합니다.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자신 있게 증거하기 위하여 담대함과 충성됨이 필요하고 이 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 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더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둘도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한 능력의 사도가 이렇다면 영계가 혼미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서로 기도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겨집니다. 두 번째 말씀은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자기 자신의 형편과 그걸 궁금해하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상황을 나누는 나눔의 모습입니다.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정, 즉 상황이나 처지 형편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려는 의향에서 자신의 신임하는 일꾼인 두기고를 보낸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서로의 소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초라함이나 안타까움도 열어놓고 기도로 서로 의존하는 믿음 안에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아무래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대사도인 사도가 모든 것이 불편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무엇으로 시간을 소일하는가가 궁금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지 궁금했던 것 같아서 바울은 이들의 염려나 근심을 들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두기고,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라는 사람은 이 편지를 에베소에 전달한 사람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바울이 대단히 신이 많은 사람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4절 하반절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로 성경이 등장하면서 같은 형편에 있던 골로새 교회에도 역시 보내지고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골로새서 4장 7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증거하는데 진실한 그런 사람이라야 어떤 것이든지 가감 없이 형편과 처지를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역자들에게도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근황을 알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2절이나 디도서 3장 12절에도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전달하도록 보내도 그것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2절에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간략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우들이 궁금해하는 바울 사도의 근황을 알고 싶어 함으로 함께 있던 두기고로 하여금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사실을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이 감옥에서 힘겹게 지낼 것이라는 저들의 추측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음식도 편하게 아마 먹지 못했던 것 같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이 죄스럽게 여겨지는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감옥 생활이 제한받는 행동이나 불편함이 당연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빌립보서에 기록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나는 전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좋은 결과들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저들을 위로하려는 겁니다. 복음의 신비가 바로 이런 것이죠. 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입장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수처럼 갇힌 입장에서 오히려 복음이 열려지는 신비를 전함으로써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한 사실을 함께 나누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죠. 바울이 대신 매인 대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자유를 얻는 이런 신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매인 것은 오히려 복음을 풀어 막힘이 없게 하였다는 데서 조금은 어려운 표현으로 보통 생각과 반대가 되는 생각을 해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발상이라고 그러죠. 바로 바울이 투옥됨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빌립보서 앞에서 읽어드린 1장 12절 13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게 역발상이라 하지 않고 반전이라 그럽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단순한 어려움이나 불이익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의 사실적인 경험을 에베소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3절 24절입니다. 바울은 만 교회들과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마다 축복하는 것은 이 크리스천이티, 복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니라 그레코 로만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 형식이라는 데서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축복은 다른 서신들보다는 좀 더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대부분의 바울 사도의 서신의 시작이나 말미에 항상 등장하는 문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거나 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고 그 출처는 대부분 역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위한 축복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해져 있어서 독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에도 복의 통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창조를 떠나 저주의 삶이 된 인생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근원은 그 어떤 존재도 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조차도 불리한 운명에 처한 자에게 절대로 도움을 주려 하지 않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비록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지요. 그 도움의 구체적인 통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시는 통로와 방법은 다른 데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인류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은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손이 될 뿐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시려고 마련하신 창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 것입니다. 이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요 구원과 도움의 통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요. 이 귀중한 생명의 논리를 증거해도 오히려 거절하고 독선이라고 거절하는 것은 역시 어둠의 세력에 콩깍지가 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23절 하반절의 축복입니다. 먼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복으로 샬롬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모든 서신들의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제외된 하나가 있는데 요한 1서에만 없습니다. 무려 92회나 나타나는 에이레네, 평안, 평화, 복지, 번영입니다. 이 평안의 복이야말로 신, 불신 간의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평안을 누리고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처럼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마음의 고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형편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불신의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굉장히 귀중한 거죠.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바울의 또 다른 하나의 복은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이것 역시 평안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종류는 다르지만 의무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실제적으로는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랑 아닌 사랑의 구분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겸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평생 동안 계속되는 부부관계도 믿음을 겸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사랑이 진실된 것인가의 감시자로 하나님을 임명하고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한쪽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의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가족 간에 교회의 지체 간에 모두 믿음을 겸한 사랑을 누림으로 편견 없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의 복됨을 우리 주 예수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있을지어다라는 바울사도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강과 한 켤레 같은 은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4절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앞에 믿음을 겸한 사랑처럼 그냥 은혜가 아닌 특별한 전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은혜의 조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기 때문이죠. 은혜 자체가 대가 없는 선물이지만 선물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를 여기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 어리석은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라는 경계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두고 주는 경계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를 보죠. 수도꼭지가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는 한 계속 수도물은 나오고 가전제품이 전기선에 꽂혀 있는 한 작동은 멈추지 않는 것처럼 아니 그것들은 전기가 단전이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중단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중단될 염려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영적인 무장을 갖췄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기도는 필요하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하늘의 능력을 바로 당겨올 수 있는 믿음의 사도일지라도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생명의 관계에 있다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물론 상대의 안전한 형편을 궁금해하고 또 상대에게 자신의 어떤 것도 숨김없이 열어보이는 나눔과 교통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감추는 것도 나의 넘친 행복을 감추는 것도 그것은 나누는 것이 못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사랑을 계속 하나님은 부으실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